현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세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수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민중의 양로사업에 깊은 종실을 돌려왔습니다.
중앙선전부가 2019년 과학기술 사업일꾼 선진사적을 발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인재교류센터가 블록체인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조선에서 불명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표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북경시 해전구에 위치한 사계청 경로원의 노년 모델팀 노인들은 경로원의 간행물인 석양홍에 과거 습근평 종서기가 시찰하던 모습을 담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날 습근평 종서기는 노인들 신변을 찾아 그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신체 상황, 가정 상황, 경로원에서의 생활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습근평 종서기는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증강하며 봉사지를 제고해 모든 노인들이 마음 놓고 생활하고 안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모두 건강장수하고 안락한 만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양로봉사기구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노인들은 이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안락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의무실의 토대 위에서 경로원은 최근 북경대학 항천중심병원과 손잡고 국가의료와 양로결합 시범양로원을 건설하고 응급실 친환경 통로를 개통했으며 전문가 정기의무진찰과 순회진찰 등 봉사기재를 건립하는 한편 병원정보시스템과 최종접목을 점차 실현했습니다.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한층 더 풍부히 하기 위해 경로원에서는 은령서원을 건립해 천세합창단과 무용팀을 위해 전문교원을 초빙했고 석양홍 월간지에서는 개편을 진행해 노인들을 위해 재능을 더 잘 전시하고 학습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종서기의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양로와 지역사회에서 양로봉사를 전개하는 분야에서 일련의 해민 조치를 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택과 지역사회 양로봉사 개혁 시점을 전개해 수요가 있는 절대다수 노인들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양로봉사를 향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족시켰습니다. 2018년 말까지 우리나라 지역사회 양로봉사 시설은 모든 향진 지역사회와 50% 이상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보급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토대로 하고 지역사회를 의익으로 하며 기구를 보충으로 하고 의료와 양로를 결합하는 봉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건립됐습니다.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병을 우려하지 않으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벗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노년 생활은 수많은 양로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으로 됐습니다. 날로 많은 노인들은 자택에서 거주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만년 생활을 향수하고 있습니다.
습금평의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표 대회 정신을 학습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일전에 중앙선전부, 중국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북경에서 2019년 과학기술 3일꾼 선진사작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행사는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총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동영상 방식으로 과학기술 3일꾼 선진사적을 선전하고 사업과 생활에 대한 그들의 감수를 전했습니다. 주최 단위 책임 동지들이 선진일꾼들에게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과학기술 3일꾼들은 선진인물들의 사적은 애국, 혁신, 실무, 기여, 협동, 육성의 새 시대 과학자들의 정신을 집중적으로 체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학기술 3일꾼들은 선진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고 과학기술로 국가 발전을 추진하며 개인 사상을 국가 발전에 용합하고 세계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련다고 표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인재교류센터가 화폐 중국 등과 협력해 블록체인 업종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산업 인재 육성 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인재교류센터 당위원회 진신부석이에 따르면 인재교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인재 육성은 산업 생태의 번영, 기업의 장원한 발전에 요조합니다. 블록체인 산업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시장 주체 역할을 발휘하고 블록체인 분야의 인재 강습, 평가, 봉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국연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래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 경제, 금융, 공급라인 등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블록체인 인재 수요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관련 기능 분야의 인재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폐중국 수석경영관 원농명에 따르면 앞으로 화폐중국은 공업정보화부 인재교류센터의 블록체인 산업인재 육성과 평가표준 재정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복합성 인재결핍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중국이 자주적으로 연구 제조한 극지과학고찰선 설룡 2호가 상해에서 사용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극지고찰의 현장 고장 능력이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설룡 2호의 성공적 제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실력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과 실천을 총화하고 대세를 관찰하며 전반 국면을 기획하며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주요한 과학기술 세 지표가 안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 사회 과학연구와 실험 발전에 기울인 자금은 1조 9,500억 원에 달했고 GDP의 2.15%를 점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진보는 과학 분야의 도약식 발전뿐만 아니라 민생 개선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기술 선도 기업은 18만 개를 넘었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13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협의 거래액은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보다 많은 기업은 과학기술 혁신을 자아발전의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라 혁신 모식이 네트워크화와 친환경 모식으로 전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발전 전략 요강에 따르면 2020년에 가서 우리나라는 혁신형 국가 행렬에 가담할 것이고 2030년에 가서는 혁신형 국가 행렬의 앞장에 서게 됩니다.
국무원 리그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열사 표창 조례를 수정할 때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반포일부터 실시됩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열사 표창 사업을 깊이 관심해 왔습니다. 2011년 7월 반포 실시된 열사 표창 조례는 열사 정신을 선전고양하고 열사 유가족들을 위해 모휼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전사회적으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를 숭상하며 열사를 학습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여웅열사 보호를 당과 국가 공훈영예 표창제도 시스템에 망라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세 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첫째, 열사 평가 재정 절차를 조절했습니다. 공무원 퇴역군인 사무 부문에서 열사 명단을 당과 국가 공훈영예 표창사업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업 절차를 증가했습니다. 둘째, 열사 영예의 속성을 구현했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 사무실의 명의로 열사 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셋째, 열사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구현하게 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열사 기념일에 발급의식을 갖고 열사 유가족들에게 열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70년 4월 24일 동방홍 1호 위성의 성공적 발사와 함께 중국은 당시 세계적으로 국산 로켓으로 국산 위성을 발사한 다섯 번째 국가로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화국의 우주 탐사가 기세 드높게 전개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 26분 상하4호 달 탐지기가 달 표면의 뒷면에 착륙했고 오작교 중계 위성을 통해 달 뒷면의 영상 사진을 전했습니다. 본기 공정은 2004년 공정을 확립한 이래 다섯 번째로 완수한 임무입니다. 인조 지구 위성의 발전과 달 탐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 탐측 사이에는 요인 우주 공종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고리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양리위가 신주 5호 우주 비행선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향하면서 중국의 요인 우주 탐사는 역사적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9월 15일 잠정 2호 F형 로켓트가 탑재한 전공 2호 공간 실험실이 우주로 향발했습니다. 근 3년 동안의 비행을 통해 전공 2호 공간 실험실은 우주 비행원의 거주, 조진제 보충, 자조적 쾌속 접목 등 관광 기술을 검증하고 60여 가지 공간과학 실험과 기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공중 총설계사 주건평은 중국은 이미 우주공간역 시대로 매진했고 유인 우주계획의 제3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보도 办公室이 9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귀주의 빈곤 해탈 공약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귀주는 전국적으로 빈곤 인구가 가장 많고 빈곤 면적이 가장 크며 빈곤 상황이 엄중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국 빈곤 해탈 공약전의 주요한 전장 중의 하나입니다. 귀주성 당위원회 손지강 서기에 따르면 귀주성은 빈곤 해탈 공약전을 선차적 고압과 중대한 민생 공정으로 삼고 참답게 추진함으로써 이미 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귀주성의 빈곤 인구는 예전에 923만 명에서 현재 155만 명으로 줄었고 빈곤 발생률은 26.8%에서 4.3%로 줄었으며 33개 빈곤현이 빈곤에서 해탈됐습니다. 2020년에 가서 귀주성은 빈곤 현상을 철저히 해소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거론하면 필연코 귀주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년의 귀주에서는 빅데이터 전략에 따라 빅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과 발전을 다그쳤습니다. 귀주성 심이금 성장에 따르면 빅데이터 전략 행동을 전개한 이래 귀주성은 전국적으로 첫 빅데이터 종합실험구를 설립하고 관련 기업 9,500여 개를 유치했으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폭이 연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경제가 귀주성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27%에 달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9일 미국 재정부가 이른바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린 정의로 국제규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엄중한 파괴라고 표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 룡류의 보국장은 미국 재정부가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중미 경제 마찰에서의 미국의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환율 조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의로 우리에게 그 어떤 딱지를 붙인다 해도 세계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자체 경제 성장을 개변시킬 수 없습니다. 룡뢰 부국장은 당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국외 자본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매자 금융기구에서 보유한 중국의 상장 회사의 주식과 새로 늘어난 주권이 493억 달러에 달하고 대배로의 기업소 투자와 리온 송금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룡뢰 부국장은 금호 한식이 우리나라에서 다국 자금의 대규모 출입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정부는 최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다자규칙을 어기고 글로벌 공감대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극도로 무책임한 음흉한 속셈은 세계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시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행에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중국은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 제도를 견제하고 경쟁성 평가절하를 도모하지 않았으며 환율을 정책의 도구로 삼아 외세의 교란에 대응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책임지는 대국의 책임과 감당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인민폐 환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든 국제사회를 기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경제 쇠퇴와 국가 신용 상실이라는 이중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11부 인민일보는 외환 조작국이라는 비방 중상은 수포로 돌아가고야 말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인민폐 대 달러의 환율이 일전에 7에 달했다면서 미국 재정부는 이에 비춰 조폭하게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붙여주었다고 쓰고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비방 중상해 국제사회의 일치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을 가해 단판에서 리득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국제규칙을 공공연히 짓밟고 타국의 환율 정책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경제 질서와 세계경제 안정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을 비방 중상하는 미국의 작법은 수포로 돌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9일 중미관계 발전 추세 평가 연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중미 간의 분쟁이 만약 단시일 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해 관세와 환율, 화폐 등 분야에서 파동을 일으킬 것이고 미국도 자아속박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미 무역 마찰이 계속되면서 최근 미국은 또 3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수출 중국 상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예건군 부소장은 표면적으로 보아 미국이 중국에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 같지만 실제상 미국이 뒷걸음질 치며 패배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농업에 대한 보조에 관해 트럼프는 액수를 가했지만 그는 그의 속성론을 거두어버렸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금융정책의 절조를 교란해 경제금융을 막락한 배치절조를 교란했고 국제적으로 알씀드려 경영한 미국의 국제적 형상에도 손상을 주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손립붕 부연구원은 미국의 거듭되는 도발하에 중미 간 경제 마찰의 모험은 격상돼 전통적인 무역 분야로부터 금융면의 박투와 규칙 경쟁으로 만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1부 인민일보는 세계는 반드시 극단적인 화를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나바라 책임자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비판하는 대상으로 되었다면서 월가 일보가 8월 8일에 나바라의 쇠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사설이 유력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바라는 오랫동안 반중국 태도를 고집해왔습니다. 그는 무역보호주의를 선행하고 이른바 미국 경제와 군사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부르짖는 극단적인 인물로 되었습니다. 나바라와 같은 사람들은 중미 경제 문제에 관한 중국 언론의 관점이 서방 언론들의 대량으로 게재되는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는 최근에 재차 중국 언론의 사설 전문을 게재해 발송했습니다. 공중도덕은 정의를 가지고 있고 이를 믿는다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의지를 상실한다면 기필코 저지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림정무라 행정장관이 9일 오후 각개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향항상회, 소매업, 금융, 은행 등 각계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회의 후 림정무라 행정장관은 향항 각계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경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림정무라 행정장관은 폭력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분기를 내려놓고 향항 사회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림정무라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 정부는 솔직한 자세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근무의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8월 13일 행정회를 앞당겨 회복하고 민생과 취업 문제 해결을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폭력을 반대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조화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중앙텔레비전 방송 논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9일 향항에서 조례 수정 반대 시위가 발생한 후 이미 두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향항의 긴장 곡선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향항 정세가 한층 더 악화되는 극단적인 위해성과 위험성을 명석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폭력 행위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향항을 더욱 위험한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난 두 달간의 철 같은 사실이 충분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각지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상반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경제는 안정된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변인민 방송국 염향란 기자가 전합니다.
상반기 연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세 가지 틀어주기 대상 건설의 해 활동에 힘입어 한패의 산업 대상들이 륙속 착공하면서 상반기 고정자산 투자가 동기 대비 9.2% 늘어 2017년 이래 처음으로 9% 이상 증가폭을 실현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수적으로 280여 개 대상을 실시했는데 그중 억 원 이상 대상이 130개, 10억 원 이상 대상은 14개에 달합니다. 전주 기준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이 동기 대비 6.2%, 증가치는 3.5% 성장한 가운데 의약, 식품, 장비 제조업 증가치가 각기 동기 대비 5%와 4.7%, 2.3% 늘었습니다.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주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근 68억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7.2% 증가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 증가폭보다 43%포인트 늘었습니다. 관광업이 계속 빠른 발전세를 유지했습니다. 상반기 연변조에서 접대한 국내외 관광객은 연인수로 1천만 명을 웃돌았고 관광 총 수입은 216억 원을 넘겨 동기 대비 각기 11.3%와 12%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인민방송 렴향란이었습니다.
환인현 인민병원에서 처음으로 항공의료구조 행동을 펼쳤습니다. 환인에서 리영숙 기자가 전합니다.
일전 환인현 인민병원은 처음으로 항공의료구조 헬기 환자 이송을 진행하여 환인지구 공중륙지 일체화 의료구조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실제 응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번 이송 환자 나이는 48세, 관상 동맥 경화, 심장병과 심부전, 갑상선 기능 이상 등 증상을 앓고 있는데 심부전 원인 파악이 안 돼 적기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종 가장 빠른 헬기 이송을 이용하게 되는데 항로의 신청, 이륙과 착륙 전반 과정은 90분 내에 완성돼 예전의 구조차 운송보다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단축돼 위중 환자들에겐 잠옷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항공의료구조 헬기 환자 이송 외에 환인현 인민병원은 또 특수약품과 설비, 결장, 장기의 중개 운송도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인현 인민병원은 공중 륙지 일체화 의료구조 네트워크 건설을 부단히 완성화시켜 응급구조와 의료 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환인현 백성들에게 보다 전면적이고 고급적이며 우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은 련행성 환인에서 류용숙입니다.
한국 군변 측이 10일 조선이 이날 새벽에 도매의 불명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표했습니다. 한국연합통신사가 한국 국군연합참모본부가 발표한 소식을 인용해 발표한 데 의하면 조선은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서 조선반도 동부 해역에 도매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기사를 발표할 때까지 한국 군변 측은 이 도매 발사체의 비행 거리와 높이 등 정보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군 연합 참모 본부는 한국 군변 측은 지금 조선 측이 추가 발사할지 그 동향을 감시하는 경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조선 측의 발사는 가능하게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대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내각을 재조직하고 4개 부문의 신임 장관을 선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전문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선출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이후 내각을 재조직해 문재인 정부의 제2기 내각이 기본적으로 형성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 평화 진척 추진과 한일 무역 마찰 대응, 국내 여러 분야의 개혁 등 사무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내각 재조직은 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학 최기영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추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기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의 이름난 전문가로서 그를 추천한 것은 대통령부 청와대가 한일 간 무역 마찰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9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황연맹에 참가하지 않고 이란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멘 해역에 단독적으로 해상 자위대를 파견할 방안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비춰 일본 언론은 일본은 이란과 친선 관계를 요지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한 예멘 해역이 호황연맹이 제기한 그 봄에 들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방안으로 미국과 이란의 리해를 오두려 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요즘 미국은 연맹이 이른바 해만 지역 항행 안전을 소화하는 호황연맹에 가입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조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의식적으로 이란 위협을 부르짖으면서 이란에 대한 압력을 진일보 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해 리국호 강소래였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불투명한 일간 무역 마찰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발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7월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 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관련 수출을 비준한 것으로 됩니다.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당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금지를 내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표하고, 그러나 일한 무역 마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수출이 비준된 포토레지스트는 내식 재료도 분류입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에서 필요한 한 가지 감광 원자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본 경제 산업성이 수속을 심사 비준하는데 90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심사 비준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추진하고 있음을 구현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외부에 방출하며 이른바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한 한국의 비난과 질책에 대한 호응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일한 무역 전쟁에 앞서 일본 정부가 매번 기업에 내리는 관련 수출 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안 후 경제산업성은 모든 거래 계약에 대해 심사 비준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심사 비준 절주에 대한 각계의 관심은 전례 없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심사 비준 행동이 느려 사실상 수출 금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에 엄중한 타격을 주고 나아가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사슬에 영향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하고 있는 쇼와전공은 한국에 대한 수출 업무가 있는 일본 기업입니다. 쇼와전공 책임자 모리가와 고헤는 7일 있은 소식 공개회에서 쇼와전공은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에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가와 고헤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수출 금지를 의미하지 않기에 법에 따라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받는다면 허가증을 받으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 후에도 회사 업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통제를 강화한 후 첫 번째 반도체 원자재 한국 수출을 비준한 일본 경제산업 대신 세코 히로시게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리스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대신은 수요에 근거해 일본은 세 가지 반도체 원자재 외에 수출 규제 리스트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제품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매체와 전문가들은 한 차례 수출 교역을 앞당겨 비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출 규제 리스트를 한층 더 확대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양국 간에 여전히 큰 분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역 마찰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7월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한 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무역 편리를 향수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정부도 자국의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일간 무역 마찰은 전 세계, 특히 반도체 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인사들은 일간 모순이 무역 분야에서 폭발했지만 근원은 역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국 식민 시기 로무자 배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조선 반도를 식민 통치하던 기간 한국에서 강제 징용한 한국 로무사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한국에 있는 일본 관련 기업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두 나라가 1965년 체결한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 로무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쌍무 협상을 진행하고 제3국 회원을 망라한 중재위원회를 성립해 해당 사안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불투명한 무역 마찰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소래였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유.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유.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하면 된다. 극본 이창균, 연출 정광, 해설 고호자.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장 사무실.